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6번에 걸쳐서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8장은 전체가 다 지혜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영어로는 이제 wisdom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시편, 잠언 이런 데 나오는 그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art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제 31장으로 돼 있는데, 지혜와 관련해서, 아니면 어쩌면 그냥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잠언 8장을 이제 들 것입니다. 이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나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의인화된 그런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지혜가 이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내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장소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재물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나 지혜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나 지혜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길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일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도 돼요.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 22절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것 자체가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며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도 이렇게 뭐 손이고 뭐 이런 거 하나만 보고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소유한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다. 근데 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소유했던 바로 그 지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지혜, 그 지혜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이 지혜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 8장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이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이 향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너희가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장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거기에 서서 지혜가 이렇게 소근대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8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8장에서는 특별히 지혜가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의인화된다 그런 얘기 배우셨잖아요. 어떤 걸 의인화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의인화가 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의인화가 된 그런 모습으로 여기 8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8장 1절을 여기 있는 거 가서 보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냐, 여기 가서 보시면은 wisdom이 이제 외치지 않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명철, 그 다음에 put forth her v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 보이스가 아니고 명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거를 이제 받을 때 소유격으로 받을 땐 이스로 해갖고 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영어 성경 아니면 히브리 말 자체가 이렇게 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 그렇게 되니까 여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2절에는 그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 뭐 그게 명철이 되든 지혜가 되든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 아니고 지혜, 명철 이런 것이 표현이 될 때 영어로 쉬로 표현이 되어 있고 소유격이 될 때 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이시나 이스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온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지 가서 보면 시온이란 이런 장소가 나오고 예루살렘 이런 장소가 나오면 그걸 이스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도시는 다 여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쉬 아니면 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이 지혜와 명철을 표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스로 표현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나 그래서 허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4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4장 5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그것을 잊지 말고 forget it not. 그래서 이수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 5절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수로 받았어요. wisdom이든 understanding을. 근데 이제 6절로 가서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이런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지혜라고 썼지만 forsake her not 이렇게 돼 있어요. 허로 표현이 돼 있어요. 바로 위에는 is로 표현이 돼 있고 바로 밑에는 허로 표현이 돼 있고 and she shall preserve thee 이렇게 돼 있어요. she로 표현이 돼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여성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love her. 여러분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love h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말식으로 표현하면 그녀를 사랑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도 she shall keep thee she입니다 sh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시편과 잠언 이런데 지혜와 명철은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게 히브리식 표현이고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영어는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말은 그걸 그녀 이렇게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 이렇게 이제 받은 거다. 근데 우리말로 그것을 하는 게 그게 히브리말로 그렇게 그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의인화된 여성으로서 지금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이 8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지혜가 말을 거는데 외치는데 누구를 향해서 외치냐 오 단순한 자들아 단순한 심플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잠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잠언 1장 22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여기도 지금 지혜가 크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외치느냐 22절 단순한 자들 그 다음에 비웃는 자들 그 다음에 22절 끝에 어리석은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8장에 와서는 한 부류가 빠지죠. 어떤 부류가 빠지냐 지혜가 말씀을 이렇게 외칠 때 그게 필요 없다 그러고 콧방귀를 끼고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 여기 1장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외치는데 여기 지금 8장에 와서는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순한 자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만 지혜가 큰 소리로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비웃는 마음, 경멸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이 가르치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를 사람이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든지 껌 하나 사든지 사탕 하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이렇게 자신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따르지만 그래도 저는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그 사람에게 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8장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에서 지혜는 네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은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혜, 지혜가 지금 외치면서 말을 내놓는데 내 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다. 제가 한번 6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여기 나오는 나는 다 지혜입니다. 의인화된 그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옳은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여기 이 9절 말씀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9절, 여기 4절 안에는 지혜가 선포하는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한 거예요.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명사를 가지고. 첫 번째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뛰어난 것들이다. 영어로 가서 보면 excellent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조금 잘하면 good, 뭐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잘하면 교수가 excellent하다고 그래. 그 excellent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예, 뭐 very excellent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excellent 하면 그게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말들은 뛰어난 말이다. 더 이상 가는 그런 말들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 옳다고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도 가서 보면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한 자에게는 그것들이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옳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옳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거 가서 그냥 영어로 다 6절, 7절 가서 보면 옳다고 하는 그런 말이 right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right, 옳다, 옳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저 그대로 두시고 3절, 저기 8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의 모든 말들은 공의로운 말이다, 정의로운 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또 다시 가서 8절을 가서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right에서 의라고 하는 그런 거, 의로움, 공의, 정의, 이게 righteousness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left, 비뚤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 right, 올바른 것, 옳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옳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righteousness, 그 뭐예요? 최상의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게 left로 태어납니다. 왼쪽 사람으로 다 죄짓고 죄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마귀나 이런 마귀의 천사들이나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오른쪽, 옳은 거예요, 오른쪽, right hand, 올바른 쪽에 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왼손, 왼쪽에 있는 그런 쪽에 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언 8장에도 이걸 right, 그 다음에 right, righteousness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는 그 말들을 들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7절 가서 보면 내 입이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진실하다,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8절에는 의로운 가운데, 의로운 거, 올바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 속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다. 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서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만일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똑바로 된 거, 올바른 거, 그렇죠? 의로운 거, 이것만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비뚤어지거나,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뒤틀린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지금 지혜가 거리의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깨닫는 자에겐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나 이런 거, 이런 건 다 우리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고,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니까 그냥 흙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아메바가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게 진화해갖고 이래갖고 사람이 됐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자들에게는 사람도 누군가가 설계라고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어때요? 명백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명백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이 된다고 믿는 건 엄청난 믿음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다. 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혜가 주는 그러한 그 말들을 가지고 이거 깨닫는 거는, 그거 깨닫는 사람이 이게 너무 명백한 그런 일이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MIT니 뭐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좋은 그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그런 뭐 노벨상을 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해요. 왜 그러냐? 이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런 일이지 세상의 지혜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공학 박사다, 의학 박사다, 뭐 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가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같은 세상적인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아 저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은 대단히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 명백하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y are all plain. 플레인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영어 단어 배우잖아요. 플레인. 너무나 분명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이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아이들도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디자인해야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그런 사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21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지혜가 외치잖아요. 외치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나 지혜를 얻으면 정말 너희가 그렇게 찾고 싶고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참된 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영어로는 참 이게 rich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린 뭐 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일단 무조건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돈. 돈이 많아야 그래야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 하나님의 지혜, 나를 소유하게 되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 10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아야 된다.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돈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건 물론 지혜롭게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냥 단순하게 은행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는 아니다. 일단 이해하셨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돈같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재물, 영원히 지속이 되는 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 하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나와 함께 한다.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죽으면 그걸 다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래 지속이 되는 18절 이제 가서 보면 듀러블 하다 그랬어요. 듀러블 하다고 얘기하면 거의 망가지지 않고 거의 영구 있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듀러블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는 오랫동안 장구한 그런 세월에 걸쳐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를 하나님의 지혜가 줄 수 있다고 지혜가 나타나서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람들의 그 역사를 이제 가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지 않은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병이나 뭐 재앙 같은 게 이런 게 닥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일단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서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세상 일도 지혜롭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부가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 동방에서 의인이고 어느 면에서 가장 큰 그런 부자였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세 명의 네 친구가 나타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욥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잃게 된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많이 짓고, 사악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과 내 아이들을 다 빼앗은 거, 간 거다.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시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신학,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함께한 동고동락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지, 모든 게 풍족하면 여러분 뭐 빌 게이츠니 뭐 세상에 유명한 그런 부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현 시대에 거의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귀를 지나가는 것이, 이 엄청난 낙타가 바늘, 이 조그만 바늘의 귀가 있잖아, 거기 지나가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신학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게 깊이 박혀 있어갖고,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구약시대 가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를 많이 소유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잠언 8장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부는 그런 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1차적으로 그런 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하면 그런 부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르게 되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매사에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12절에 재치 있는 창안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는, 이게 창안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1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인벤션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특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인벤트 했다 그래요. 인벤트. 그러니까 에디슨은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 할 때 그게 인벤트란 단어예요. 인벤션이 되면 예, 명사형이 돼서 말 그대로 특허예요. 특허. 여러분 특허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재치 있는 뭐가, 이런 이 창안물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특허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뿐만 아니라 예, 또한 이런 뭐 교회를 운영한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느 면에서 무언가를 발명해서 잘 이끌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다 주냐?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도 누가 가져다 주냐? 지혜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현명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재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를 두려워한다. 자, 주를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는 극도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해야 돼? 악을 미워하는 일이 같이 나와야지.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을 보고도 아유 그건 뭐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해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 지혜를 갖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을 보면 예, 그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제 가서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길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다. 나는 명철이다. 이렇게 지혜가 나는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같은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할 때도 계략이 있어야 돼. 나쁜 의미의 어떤 술술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그러고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이 지혜가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끝부터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므로, 14절 내게 스트렝스, 내가 강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그러니까 왕이 올바르게 통치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니 뭐 지금 러시아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정의를 진짜로 포고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든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잘 통치해서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이 주는 이런 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만 그래야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투표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제 투표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런 부 18절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지금 나라 다스리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회사가 있으면 회사도 경영하는 게 이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목사가 된다.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것도 그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를 통해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 지혜를 통해서.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집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혜가 내가 엄청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집안도 잘 다스리고 다스린다고 해서 뭐 억누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롭게 이게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야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뭐 무슨 시장이 되거나 회사에 무슨 사장이 되거나 사장이 아니라도 그 뭐 임원이 되고 직원이 되고 다 해도 누군가를 다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왜 그게 가능하냐? 지혜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는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많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아주 간단한 영어로 hear. 여러분 hear라고 하는 단어 가서 보세요. H-E-A-R 그렇게 써 있죠. H를 제거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E-A-R만 남죠. E-A-R이 뭐예요? 귀예요. 귀. 아시겠죠? 귀. 허큰이란 단어는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요. 허큰. 거기도 H하고 뒤에 K-E-N을 빼버리면 중간에 E-A-R만 남아요. 귀예요. 귀. 참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많이 좀 웃었습니다. 뭐냐, 들을 것을 이제 촉구하는데 많이 못 듣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는 왜 두 개를 주고 입은 하나만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여러분. 귀는 두 개를 주고 하나님이 입은 하나만 줬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그 책을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도 주문을 해서 우리가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핵심은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랑이 안 나오고 이런 지혜가 주는 이와 같은 참된 그 진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내게도 필요한 게 이게 자기 자랑이 많거든요. 이걸 없애야 되겠구나. 예,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읽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한 150권 주문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오시거든 떨어지기 전에 일단 가서 자기 자랑을 그걸 하나씩 김남준 목사님 책을 구매하셔서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듣는 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두 번째 10절에는 훈계를 받아라. 은을 받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 21절에는 진리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매일 구하는데 아침 일찍 구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받지 마르시고 그냥 가장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의 찬송가도 좀 우리가 같이 듣고 그렇죠?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런 일을 하고 특별히 주일에는 온 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손을 잡고 여기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정신이 산란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일이 많고 그래도 이 시간을 딱 떼서 11시 여기 와서 조용한 가운데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1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 그냥 제가 뭐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2절부터 해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지혜를 하나님이 이제 소유했다. 영원부터, 또 처음부터, 또는 땅이 존재한 이래로 내가 세워졌다.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공간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소유하시고 그 지혜를 드러내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둥글게 둘레를 정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이런 데 가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셔서 바다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이상은 바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 30절,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항상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것을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 과도 함께 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의인화된 그런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지혜는 여성이에요.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인화했다. 이렇게 이제 의인화됐다는 건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한데, 좀 이상하게 비뚤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퀴어 신학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자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지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한 여신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아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방 잡신 여신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고, 이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늘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다, 뭐 소피아다, 뭐 여성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이 그리스도는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왜곡할 때 이 구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4장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지혜 명철은 다 여성으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전체 문맥을 보고 지금 지혜가 여성으로 지금 의인화가 돼 있다, 이게 핵심이지, 예수님이 여성이고 뭐 여신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 전혀 이 문맥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세상의 창조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거를 욥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욥기 12장 7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에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런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32절에 36절, 지혜가 이제 높은 곳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러고, 나 지혜를 취하면 영원한 그런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맨 끝에 가서는 뭘 이야기하냐? 이제 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가서 보면 귀를 기울여 허큰 이렇게 돼 있잖아요. H 빼고 K-E-N 빼면 E-A-R만 남잖아요. 그렇죠? 귀를 쫑긋 이렇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 호의는 영어로 favor.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미국 사람은 나한테 좀 페이버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나를 좀 호의를 가지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페이버거든요. 이게 페이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지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예,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혼을 해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둘째 사망에 이와 같은 해를 당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불호수 속에 영원히 떨어지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맨 끝부분에 가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이와 같은 그 결단 촉구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고 지금 지혜가 강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것 같은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결단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결단이 확실하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거다. 삶이 바뀌는 거다. 제가 오늘 어저께 가서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하면,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이 뭐냐,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단장을 하되 단장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뭐 오늘 자매님들 향해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여기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걸로 우리를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니까 많이 듣고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주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은 정말 반드시 이게 쉬운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또 어느 면에서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 또 그런 일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면 우리 삶이 조금 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조금 힘든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가 뭘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참고 나가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지혜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서도 그걸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냥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육신이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가능하면 이걸 점검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